출애굽기 54번 메시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과 하나됨.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에 대해 계속 고찰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깨달은 것처럼 율법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적절한 이해를 가지려 한다면 이 문제가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와 얼마나 연관되었나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책 혹은 책의 일부분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우리는 먼저 그 책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책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 책 안에는 또한 율법의 주제에 대한 많은 언급이 있다 합시다. 만약 그 책의 한 독자가 그 책의 내용으로부터 이러한 언급을 취해서 부적합한 강조를 한다면 그는 그 책의 주제를 사랑에서 율법으로 바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위치를 이해하려고 추구하는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에 비단해서 율법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에 대해 적절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주 안에 모든 것에 양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여러 번 지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24시간 동안에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낮이나 혹은 밤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엉터리가 아닙니까? 밤이 가고 새날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낮을 늘릴 수도 없고 밤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낮과 밤의 이 예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에 관해서도 양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의 면이 있고 밝은 낮의 면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밤의 면이 아닌 낮의 면을 살핍니다. 밤의 면은 후에 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면을 다 적절히 강조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낮의 면을 보고 명백하고 밝은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밤의 면으로 돌릴 때에는 어두운 것을 지적할 것입니다. 나는 두 면을 지적하는데 실패하므로 주님의 백성을 속이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양면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진리의 두 면을 표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 주요 측면은 밤의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밤만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낮을 갖는 것입니다. 영원 안에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구절인 계시록 21장 25절은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새 예루살렘에서 궁극적인 완성에 다다랐을 때 그 영원한 성에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밤 아닌 낮을 갖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낮에 속하였고 낮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을 논의함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밤의 측면에 너무나 커다란 강조점을 둡니다. 그들은 전혀 낮의 면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그들의 강조점이 밤의 면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율법의 밤의 면뿐만이 아니라 낮의 면을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적절한 인식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을 표현하는 사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택한 백성 안으로 분배하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따라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람을 그릇으로, 존귀와 영광의 그릇으로 말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 자신 안으로 분배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고 강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방문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그분의 거처를 만들기를 갈망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 말합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 6절로부터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요한복음 14장 17절과 로마서 8장 11절로부터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문제는 요한일서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됩니다.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분의 거하시는 처소요 그분의 집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거처를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에 넣으실 때만이 우리는 그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우리 속으로 역사하시는 이 중대한 문제를 무시합니다. 얼마나 무지한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신격으로 진화하고 있다든지 사람이 신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가르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다시 성경 안의 거룩한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하나 되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만들기를 갈망하신다는 기본 문제를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들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안으로의 진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단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이 하나가 됩니다.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 하나님은 신성하고 우리는 인간이지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이 없는 한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참된 하나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참된 하나는 온전히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그러한 하나의 동기이며 자극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녀와 하나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려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공허하고 모든 것이 헛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도서의 기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후로 우리는 실제를 가집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필요는 여자가 남편에 대해 가지는 필요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남자가 아내를 필요로 하듯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보다 더 달콤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져야 할 사랑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사랑이나 자녀가 그들의 부모에게 가지는 사랑이나 친구 사이의 우정이 아니며 부유한 사람이 빈민에게 가지는 동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가져야 할 사랑은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 같은 매혹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노래 중의 노래에서 표현된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와 그의 사랑하는 자의 사랑, 그분을 추구하는 사랑하는 자 사이의 깊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사랑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묘사를 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표현력을 능가하는 너무나 달콤하고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성경을 사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 요한일서 3장 1절을, 교회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하여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은 이러한 구절들에 있는 그 사랑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일 뿐 아니라 남편인 그리스도의 아내에 대한 사랑, 아가서에 계시된 매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은 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매혹적인 사랑입니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구호남.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러한 매혹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에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친구 사이의 사랑이 아니며 부자의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사랑, 약혼과 결혼으로 이끄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 대해 그런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있는 사랑입니다. 이 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약혼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 안에 계시된 사랑은 주로 구혼, 약혼, 결혼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고 그들에게 그분의 율법을 주면서 그들에게 구원하고 구애하시며 그들의 애정을 얻기 원하십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분의 백성에게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즉 성육신과 인생을 거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과 승천을 거쳐 우리 안으로 오기 위해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에게 오셔서 구해하시며 우리의 애정을 얻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오셔서 그분의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을 때 표현되었습니다. 성경 안에 신성한 계시에 올 때 우리는 우리를 눈멀게 하여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에도 점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우리는 우리의 내적 존재를 다 주님께 열어야 합니다. 몇 년 전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젊은 숙녀에게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다는 것을 오늘처럼 그렇게 명백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애굽기 20장을 읽는 중에 나는 새롭게 주님에게 열렸습니다. 나는 내가 이 장에 대해 아는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에 열었습니다. 그 후에 빛이 왔다는 것을 나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1932년 초에도 나는 이 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메시지들은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한 밤의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최근에 나에게 낮의 면에 관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특히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율법이 약혼 증서, 약혼 서약서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약혼의 책.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나는 성경 전체를 결혼의 책이라고 말할 확신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한 백성에게 구원하고 결국에는 그들과 결혼하는 기록을 갖습니다. 영원 안에서 삼일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그분의 아내, 즉 그분의 선택하고 구속한 백성과 함께 달콤한 결혼 생활을 누리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라 불리워질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결혼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진실로 결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는 그분의 백성과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면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한 이들의 우주적인 결혼에 관한 단어로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나는 구약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그분 자신에게로 시집 보내는 약속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과 예레미야 31장 32절은 다 이것을 언급합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한 구약입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은 하나님이 이 약속 안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들어갔을 때가 사랑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의 언약이 약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백성과의 그러한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은 그들과 그분 자신을 약혼시켰고 그분 자신과 그들을 약혼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은 이것을 확증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언약과 남편이라는 두 단어가 다 사용된 것에 주의하십시오. 한 번 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녀와 구약을 맺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백성에게 장가 보내어 그들의 남편이 된 것임을 봅니다. 이것은 구약이 약혼 증서, 약혼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새 언약의 원칙도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31장은 약혼 언약인 구약과 주님이 그분의 백성을 갖는 신약을 언급합니다. 구약이 약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신약도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약혼의 언약입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신 일에 적용해보면 그분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배우자가 되기를 원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약혼이 이루어지려면 남자와 그의 아내 사이에 매혹적인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 아담과 하와의 예표. 주님과 그러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은 것처럼 그분의 생명을 받습니다. 만약 하와가 아담의 생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나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데려와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창세기 2장 20절에서 명백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했습니다. 육축, 새, 들짐승 중에서 아담은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와 맞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건축하셨습니다. 여자가 나타났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그의 상대 그의 짝을 찾았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아담과 하와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생명을 받았고 아담의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녀와 아담은 한 생명, 한 본성을 가졌습니다. 하와의 모든 섬유질과 조직과 세포의 근원은 아담이었고 그것은 아담의 부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묘사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그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합니다. 사랑과 생명.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언제든지 주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의 생명이 주입된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를 사랑하면 그분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예수님을 참 사랑해 라고 노래합니다. 청년들도 주님을 부르고 그분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의 표현은 어린아이와 젊은이에게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젊은이보다 더 크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말해야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분을 살아내는 합당한 방법을 열심히 찾았었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분께 그분을 사는 비결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신 비결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을 우리와 하나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신성한 잉태의 과정. 성경 안의 진리들은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예화나 비유 없이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물을 컵에 붓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잉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생은 항상 생명의 잉태와 관계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다는 가르침 때문에 비난받아왔습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 하나님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에게서 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영적 생명의 그림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적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과 같습니다. 두 종류의 출생이 다 생명의 잉태를 포함합니다. 잉태와 출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회복에서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많은 종교적인 이들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존귀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음식이 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무지하여 참으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진리를 무시합니다. 그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은 확실히 매우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하나에 관한 두 예. 접붙임.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 안의 하나는 어떤 나무의 가지를 다른 나무에 접붙이는 것으로 예증될 수 있습니다. 접붙임은 신진대사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죽은 막대기는 함께 못 박히거나 함께 접착될 수 있지만 접붙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만이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함께 접붙여지는 두 존재의 생명은 비슷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이 신성한 생명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각 생명이 종류대로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신성한 생명은 아니지만 신성한 생명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생명과는 달리 오직 사람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방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일단 접붙여지면 신성한 생명의 진액이 사람의 생명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놀라운 하나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 안으로, 신성한 생명이 사람의 생명 안으로 접붙여짐으로써 산출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의 가지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예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진 가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와 그분, 그분과 우리는 한 생명을 나누며 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명 안에 이러한 하나와 생활이 우리를 참으로 하나 되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 주님과 우리의 하나는 또한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로 예증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본성과 생명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결국 참된 결혼 생활을 여러 해 누린 후에 남자와 여자는 모양까지도 하나 될 것입니다. 신혼기간에 남편과 아내는 사랑 안에서 하나입니다. 더 세월이 지나면 그들은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합당한 결혼 생활을 보낸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모양도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양에 있어서도 그분과 하나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일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며 그분의 본성을 누립니다. 그분의 생명을 살고 그분의 본성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됩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설명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율법이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본성과 표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율법은 바뀌지 않고 높여졌음. 십계명이 신약에서 반복되고 발전되고 높여졌음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상 신약의 가르침은 십계명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은 또한 구약에서 선포된 율법을 확대하여 반복하는 신약 전체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 예수님은 율법을 보충하셨고 높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번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 자신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십계명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이것을 읽은 몇몇 사람은 안식일을 지킴에 관한 네 번째 계명을 의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해서도 신약은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니라 그분의 재창조입니다. 아담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념일은 더 이상 일곱째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념일은 한 주의 첫날이자 부활의 날인 여덟째 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떡을 떼기 위해 일곱째 날이 아닌 여덟째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의하면 이날에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물질적인 것들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더욱이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은 한 주의 첫날인 주의 날에 그가 영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모두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념일이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는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념일은 여덟째 날입니다. 실질적인 날은 일곱째 날에서 여덟째 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를 주님께 분별하는 이 원칙을 폐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 전체, 곧 구약은 물론 신약에서 율법에 관한 것이 원칙적으로 동일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은 사랑과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남편을 향한 여자의 사랑, 곧 아가서에 묘사된 바로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생명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가서에 근거하여 생명과 건축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이 생명이 자랄 때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생명의 성장은 건축입니다. 우리의 남편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 과정을 묘사합니다. 아가서에 있는 추구하는 자는 결국 참된 의미에서 그녀의 애인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하나 되며 한 사람처럼 생활하고 표현됩니다. 남자와 아내의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합당한 길을 봅니다. 우리는 생각과 의지를 사용하여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편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와 주님 사이에는 그런 달콤하고 친근하고 뜨거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청년이건 노인이건 모두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생명에 더 참여할 것이며 자연히 그분의 본성에 따라 그분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활은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나타내는 것은 그분의 설명이며 정의이며 표현인 율법을 따른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만일 우리가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둠에 있게 되고 정죄받고 드러나게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어두운 면이며 밤의 면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의 관심은 밝은 면, 곧 낮의 면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오직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음을 봅니다.